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끝까지 갑시다. 예, 저 5층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화면 안 띄워주나요? 예. 오늘 새벽에는 우리 15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특송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주기도문 이제 강의할 텐데 주기도문송 아시죠? 635장 찬송가. 옛날 찬송에는 이 곡이 들어가 있질 않았는데 새로 편성이 되면서 들어갔습니다. 635장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느린 곡 부르니까 좋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 곡을 예배 마칠 때마다 부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가장 또 오해가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것이다. 그 얘기가 정말 맞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 것이라면 이 말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고 기도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책을 몇 권쯤 갖고 있나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헤아려 봤습니다. 했더니 엄청 많더군요. 이것저것 사서 주소 모은 게 하여간 수십 권 돼요. 기도에 관한 내용만 한 40권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쓸데없는 책도 있고 또 필요한 책도 있지만 그 책을 이렇게 쭉 챕터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특히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꽤 많더라고요.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지나친 상상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 눈에는 너무 거룩하게 보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가 그런 부탁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우리도 저렇게 저런 기도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망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런데 너무 좀 단순한 상상이죠.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도를 안 하고 있었거나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새삼 예수님에게 기도를 새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어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구 이름이 등장을 합니까? 요한 이름이 등장을 해. 이 요한은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곧 그 폭발할 것만 같았던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우리가 조상 쪽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파마다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회개 운동을 해야 되겠고 새로운 헌신의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기에 그럼 거기에 걸맞는 기도문을 작성하자 해서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대표적으로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건 짧은 기도문입니다. 또 18번 축복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또 긴 기도문 중에 하나는 세모네 에레스라는 긴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은 혹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제 은사에 기도하신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플로 신학교의 그 교수님이신데 랍비 문헌을 접근할 수 있는 세계의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에 나온 대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주기도문 강해집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참고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기도문이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특별히 SNF파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매일 외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파마다 자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는 이제 곧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 이상, 비전이 담겨진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올 텐데 오면 우리는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이런 회개를 먼저 해야 되겠고 그 나라가 오게 될 경우에 이런 헌신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상과 신학과 소망과 꿈을 담아서 기도문을 각 파에서 만든 거예요.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또 SNF파는 SNF파대로. 그런데 이 SNF파의 중심인물이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세례요한이에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광야의 동굴 속에 이 당시 SNF파 사람들이 초경건주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최소한의 생활만 가지고 초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그게 세례요한 중심으로 한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SNF파도 나름대로의 그 꿈을 담고 새로운 나라의 이상을 담은 기도문을 매일 제자들이 가르치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세 번 기도하는데 그 이상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를 한번 갔는데 새벽 한 4시쯤 정도 되니까 그들 그 회당에서 스피커에다가 그 고요한 새벽에 어마어마한 볼륨으로 기도문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 한 청년이 기도문을 쭉 외우는데 이건 보통 소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면 본의 아니게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4시인데 그 스피커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크게 기도문을 틀어놓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어요. 그들이 각 바리새파면 바리새파대로 SNF파면 SNF파대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합류해서 그러한 경건 생활을 동조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저하고 몇 절만 쭉 교독을 좀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권을 펼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사상과 그들의 이상적인 국가관과 꿈을 담은 주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SNF파, 또 여기에 작은 크고 작은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파들마다 전부 자기들의 정의가 담긴 그런 기도문들을 제자들에게,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SNF파에 바로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례 요한의 강조점과 예수님의 강조점이 자연스럽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뭘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굉장히 이 심판에 강조점을 뒀어요. 그리고 반드시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조금은 각도가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었어. 예수님도 심판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과 함께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 SNF파에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가르치는 강조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가르치는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 그룹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서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동조를 하여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자, 11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뜻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서 요한에게 떨어져 나온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이기도 했었던 겁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에 속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분리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에는 누구의 제자이기도 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선생님, 이제 우리가 어차피 세례 요한과는 분리되어서 이렇게 강조점의 차이 때문에 나온 만큼 우리도 이런 그룹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텐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신학과 꿈과 이상과 미래와 비전이 담긴 기도문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대한 그 이상과 꿈과 정의가 담긴 기도문을 우리에게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주 기도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는 게 우리가 늘 맨날 주문처럼 딸딸딸 외우던 그 주기도문이 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준 내용이라면 이 주기도문은 뜻밖에도 어떤 내용이 담아진 걸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의미가 담겨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는 그렇게 간단히 외우고 그칠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장차 곧 도래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과 꿈과 의미와 내용을, 비전을 담은 내용이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오늘은 서론 시간으로 마쳐지겠지만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내일부터 주기도문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주기도문 속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꿈꾸고 싶은,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이 속에 담아진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부탁은,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져. 우리도 저렇게 좀 기도해 볼까? 선생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란 뭐냐로 오늘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자, 우선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사역의 대용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기도를 하면 행동을 안 해도 되는 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사역의 대용물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 줄을 믿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했다면. 그래서 기도는 그 행동을 위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담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손 털고 놀아도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대용물이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뜻밖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준 내용이지 이 기도문은 예수님 본인이 하신 기도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 속에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기도 내용이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 속에는 이대로만 기도하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골격과 순서와 내용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폼을 만들어준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원하는 수단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방법론으로 이해를 하면 아직도 기도에 접근을 못한 거예요. 기도는 절대 방법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 기도의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 속에는 기도문이 많이, 기도의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는 잘못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 야곱이 많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 어떤 내용을 보면 철딱선이 없는 기도의 폼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28장, 25장 이런 데서 야곱의 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기도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그 슬픔을 이기질 못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뭐가 통하냐면 심정이 통하는 경험을 해요. 엘리 제사장이 나무라죠.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 있느냐? 야단을 치니까 한나가 역사의 새벽을 여는 고백 하나를 터쳐내요.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뭘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양 신학자들은 이 심정을 통했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나 마음을 알아버렸고 한나가 기도하다가 누구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로 끝나요. 그게 기도의 가장 오리지널 폼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돼요. 왜 경배하고 찬양을 했을까요? 한나는 처음엔 아이 달라고 들어가 기도했어요. 아이 하나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기의 필요를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버려요. 그랬군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예, 너도 아이 하나가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흔들거리고 살맛이 안 나지. 내 마음이 그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심정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가슴이 통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도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사사기 말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옳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 처지하고 누구 처지하고 똑같아 버렸어요. 하나님 처지하고 한나의 처지가 똑같다는 사실을 기도 속에 깨닫게 돼요. 그 말이 심정을 통했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가련한 한 여인에게 아이 없는 슬픔을 주셨을까? 그 슬픔이 없인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교회에 어떤 고통을 주시고 한 개인에게 깊은 슬픔을 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 그 슬픔을 뚫고서 가끔 하나님의 엄청난 시대의 메시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슬픔, 그 고통 없이는 절대 볼 수 없는 메시지가 그 속에 감추어질 수 있단 말이죠. 기도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필요를 통해서 어떤 절절한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사연과 그 필요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누구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나님도 그랬군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달라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뒤집어지죠? 내놓겠습니다 기도로 바뀌어지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을 뭘로 일으키던가요? GMP 4만 불로 일으키던가요?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서 일으키던가요? 성경을 잘 보세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 꿈결처럼 무너져가던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기도의 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사용하신 그 기도를 사용하신 역사적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이 주기도문은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하듯이 계속 주기도문만 외운다고, 물론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주기도문은 이런 요대로 기도하라는 어떤 주문이 아니고 이런 폼과 이런 내용과 이런 순서를 담아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폼이란 말이죠. 기계적 암송 주문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장소가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제가 일부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페북을 열어봤더니 일부 마치고 출근하던 어느 자매가 페북에다가 바로 글을 올렸어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근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그런 SNS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센스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꼭 무릎을 꿇고 폼을 잡고 어떤 교회에서만 기도실에서만 산에서만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삶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숨결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주기도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는 그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준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론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처럼 하나님과 가슴이 터지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무엇을 얻어내는 간구가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시고 또 안수받을 사람은 안내에 따라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